네, 안녕하십니까. 너무너무 음악이 아름답고 그래서 음악에 다 취해 있고 또 제 옆에 목사님들도 입을 딱 벌리고 감격해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옆에 늘 그만 쳐다봤습니다. 여러분 즐겁지요? 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사실 아직 11장까지 안 갔는데 건너뛰어가지고 오늘 지금 마지막 날이라서 요한복음 11장 36절부터 44절에 있는 말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6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속에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울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 눈을 들어 우르르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으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여 큰 소리로 나사로에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예, 강대상에 올라서면 여러 가지 이렇게 아름다우고 좋은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한꺼번에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제 이 방송하고 저하고 잘 맞아줘야 합니다. 저는 최고로 이제 좋은 방송을 지금 쓰고 있고 제가 어느 나라 가든지 간에 좋은 아주 고급 장비로 최고의 기술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송하고 잘 안 맞아서 어려울 때가 참 많은데 현재 우리가 일하고 있는 우리 방송 기술자는 아주 고차원의 보기에는 뭐 그렇게 제복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고차원의 방송 이렇게 전문가라서 딱 제 목소리를 들으면 아 방송 소리가 약해서 목사님 힘을 드리는구나 그거 다 알아차리고 너무너무 잘해줘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은 다른 지방에서 집회할 때 사람들이 막 사진을 찍는데 플래시를 켜야 찍는데 저 이제 나이가 많아 눈을 굉장히 아끼는 편입니다. 어두운 데 책 안 읽고 조금 더 나빠지면 성경책 읽기 곤란해서 눈을 아끼는데 막 플래시를 가지고 사진을 찍어주면은 아 막 제가 소름이 끼칠 정도로 겁이 나고 그렇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젊은 사람 젊은 나이 드신 분들은 프레시가 켜져 있는지 아니 모르고 그냥 찍어 제끼는 겁니다. 때로 이제 부탁할 때도 있는데 하여튼 여기 와서 한 사람도 프레시 켜서 사진 안 찍어줘서 너무 고맙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일 좋은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제일 좋을까 제일 좋을까 아주 새벽부터 연구하고 살펴서 정말 여러분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복이 되고 막 복을 많이 받아서 집 와서 이제 복복복복 복이 막 부글부글 끓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이 다 다르신데 멀리서 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집안에 많은 일들이 있는데 오늘 비고 오신 거 너무 감사해서 잘 하려고 이제 새벽부터 준비했지만 잘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잘한다고 믿고 하겠습니다. 좋지요. 자동차는 보통 이제 아주 보편적인 차는 4기통이라 그러면 4기통. 4기통 아십니까? 그 이제 피스톤이 4개가 있고 4개의 실린더에서 피스톤이 움직이면서 바퀴가 딱 그 이제 돌 때 그 피스톤이 위로 올라가서 압력을 가장 강했을 때 그때 이제 스파크 플러그에 불이 붙어서 그 혼합해서 폭발을 합니다. 폭발 팍 밀려가는 힘으로 다시 바퀴가 돌면서 도는데 네 개의 피스톤이 1, 3, 4, 2로 이제 피스톤이 터지는데 그거 아십니까? 1, 3, 4, 2. 이건 다 운전할 줄 아는 사람 같아. 이런 것도 기본지. 1, 3, 4, 2. 제일 먼저 터지는 1번이 터지고 두 번째 3번이 터지고 그다음 세 번째 4번이 터지고 2번이 터지고 그래서 1, 3, 4, 2라고 말합니다. 이해가십니까? 그거 다 아실 줄 알았는데 잘 모르십니까? 아마 여러분 아마 고급 자동차 타서 4기통 안 타고 뭐 16기통이나 8기통 그런 차를 타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피스톤이 한 휠에 당겨 있는데 그래 올라갔다가 기름 저 뭐야 혼합해서 가서 압축돼 팍 하고 터지면 팍 밀려 오면서 이렇게 도는 거거든요. 그런데 첫 피스톤이 1, 3, 4, 2 이런 순서로 피스톤이 터지면서 엔진이 돌아가기 시작하고 엔진 돌아가면 그 엔진 돌아가고 이제 그게 이제 프로펠러 샤프트에서 뒷바퀴로 전달돼서 바퀴가 돌아가서 자동차 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제일 처음에 승용차를 샀을 때 막 서울에 간 지 얼마 안 됐었습니다. 그때 승용차가 없었는데 그때 제 동서가 있는데 제 동서 동생 되는 분이 지하철 공사장에 일을 했어요. 그때는 막 폰이 참아도 굉장히 좋은 시대였는데 그분이 폰이 새 차를 다 샀어요. 샀는데 한 3개월쯤 됐는데 이분이 지하철 공사장에서 실수해서 오른 발목을 다쳤어요. 그래서 운전면허증이 이제 안 나왔어요. 운전면허증인데 거기 운전 취소돼가지고 운전하면서 차를 팔려고 내놨는데 그때 이제 우리 아는 사이니까 이제 차를 그때 182만 원인가 그때 그렇게 주고 샀어요. 그때 돈이 182만 원이 없는데 이런 사연들이 많습니다. 우리 김성훈 목사님이 있어요. 집이 전주였는데 근데 김성훈 목사님 어머님이 그때 자궁암이 있었어요. 한양대학병원에 이제 수술하러 왔는데 김성훈 목사님 아버지는 제가 만난 신사 가운데 가장 신사예요. 근데 제 아내가 자궁암이 걸려서 막 울었어요. 울고 병원에 왔는데 병원에서 이제 수술이 잘 되고 치료가 잘 돼가지고 지금까지 김성훈 목사님 어머니 건강하게 잘 사시거든요. 근데 이제 제 아내가 이야기했는데 잘 모르겠는데 김성훈 목사님 어머님이 제가 차가 산다는 이야기를 알고 돈도 180만 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 막 제 동서 동생이 차를 폰을 얼마나 꾸며놨는지 막 꾸몄는데 그때 저희들 살고 있는 집에 주차장 길에다 차를 세웠는데 밤마다 차 쳐다보느라고 정신없고 그랬어요. 저희들 그 집에서 교회까지 거리가 한 1km쯤 됐는데 교회에서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은숙이 영국이를 뒤에 태워가지고 올 때마다 차가 싸늘해요. 아시겠지만 포네 같은 차는 아주 값이 싸기 때문에 모든 게 싸게 하느라고 자동차 보온이 안 돼요. 그래서 땅 한만 차가 뜨거워도 밖에 세워놓고 한 30분이나 차가 싸늘하게 식어요. 그걸 타는 그 다음에 르망을 탄데 르망은 보온이 잘 돼가지고 따뜻한 기가 막 하루 종일 가니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나타를 타니까 소나타 얼마나 넓고 좋은지 제 아내가 차를 타더니 여보 우리가 이렇게 큰 차를 타도 돼? 이제 막 그때 제 아내 그랬어요. 좀더 생생한데 기억이. 저는 운전을 잘하는 편이면 아닌데 생각을 많이 해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항상 저는 하는 일이 복잡해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저녁 예배를 마치고 차를 이제 시동을 걸어가지고 집에까지 딱 오면 차가 이제 따뜻해지기 시작해요. 너무 차가 따뜻 내리기 싫어서 어디 가냐면 한 바퀴 돌고 오고 막 그때 그래서 새 차선이 너무너무 재미가 있고 좋았어요. 지금은 뭐 그런 차하고 비교도 안 될 만큼 좋은 차 사줘서 강남교회 장로님들이 제 차를 사줬는 아주 좋은 차예요. 얼마나 옵션이 많은지 그걸 다 보려고 하니까 성경 한 권 있는 건 읽어야 될 것 같아서 책은 아직 안 읽고 그냥 운전만 하는데 운전하는 거에 옵션을 하나도 쓸 줄을 몰라요. 그냥 운전만 해요. 그냥 그 비싼 옵션을 그냥 놔두고 제가 부자니까 생각하고 그래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운전이라는 것은 차를 이용해서 내가 달려가는 것인데 처음에 이제 운전을 시작하며 나왔을 때는 차는 굉장히 크고 길은 되게 좁아 보여요. 그 터널 밑에 꼭 지붕에 닿을 것 같아요. 성형은 아주 작은 차인데도 추러기처럼 지나가는데도 그거 저 타겠나 그러는데 이제 점점 운전이 익숙해지면서 길이 좁아지고 아니 길이 참 넓어지고 차가 작아지더라고. 그러니까 아마 차 좁은 사이에서 싹싹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지 운전이 서서 익숙하게 됐는데 자동차는 내 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다 내 몸을 싣고 자동차를 이용해서 100km 달리고 뭐 더 빨리도 달리고 운전하고 아주 편리하지요. 아주 자동차가 그 다음에 저는 최근에 비행기를 많이 타는 편인데 거의 어떨 때는 한 달에 지구 한 바퀴씩 돌아요. 그러니까 2019년에 들어와서 현재 5월 이제 말 6월이 다가오는데 현재가 지구 세 바퀴를 돌았어요. 세 바퀴. 요즘 국내에서 이렇게 다니기 때문에 지구를 많이 돌지 않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비행기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가만히 앉아있어도 아, 이 조종사한 성미가 급하구나 안 급하구나 그걸 알 수가 있고 또 조종사가 비행기를 섬세하게 조종하는구나 그것도 이제 타고 내릴 때만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행기가 딱 고도를 잡으면 조종사는 전혀 손을 안 대요. 그 컴퓨터에 딱 넘기고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이 여기서 LA만 LA 가는 거 탁탁 연결돼가지고 가다 이제 밤에 이제 그 비행기가 바람 속도를 재요. 앞바람 속도, 옆바람 속도, 그걸 제가 가면서 이렇게 불면 비행기가 옆으로 좀 쓸려간다. 그걸 다 맞추어서 LA까지 가면 내릴 때 이제 조종사는 타고 내리는 것만 조종을 해요. 이제 서서 계기 보고 이 우리 비행기 주변에 어떤 비행기가 가는지 모니터 그거 확인하고 그래요. 제가 한 번은 대한항공을 타고 가는데 조종사가 지나가시다가 저를 보고 어? 박 목사님 아니십니까? 전 잘못 아 예 그런데 누구신가요? 아 제가 목사님 책을 읽었는데 목사님 좀 막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조종석에 좀 가실 수 없겠습니까? 갔습니다. 대한항공 747 그때 그게 300인지 얼마 잘 모르겠는데 그 앞자리에 조종사 부조종사 자리고 뒤에 예비자세 두 개에서 뒤에 제가 타고 비행기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신앙 얘기를 하고 이제 미국 뉴욕까지 같이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비행기는 내 몸이 아닌데 비행기를 내가 내 몸을 싣고 비행기에 타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조종사가 하기 때문에. 그러나 승용차는 내 몸이 아닌데 내 몸을 차에다 싣고 내가 운전하기 때문에 운전을 섬세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고 많은 걸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에 운전이 어느 정도 다 거의 대부분 뭐 어린 아이들 외에 나이 많은 분은 거의 다 운전하시는 분인데 운전이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처음에는 기어를 넣고 기어 뭐 1단 넣고 2단 넣고 이제 요즘은 그렇게 안 하죠. 요즘 차가 다 좋아서요. 제 차는 자동차 자랑하는 이야기는 아닌데 성능이 좋아서 기어가 9단까지 있어요. 9단까지 있어가지고 지가 척척하게 기어를 바꿔주고 아무리 속도를 높여도 엔진 회전 속도는 별로 높지 않아요. 기어 9단까지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내 몸에 익혀져가지고 운전을 하는데 어느 정도 익숙하면은 우리가 머리가 지시하는 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기어를 넣고 기어를 바꾸고 브레이크를 바꾸고 브레이크를 밟고 그런 일들을 해요. 제 차는 제가 한참 운전을 밤에 혼자 운전하고 오는데 차가 불이 딱 오더니 커피잔이 딱 앞에 그려져요. 이거 뭐야 하고 앞에서 당신 너무 피곤합니다. 쉬어가셔야 합니다 하고 지시를 해요. 그러더니 차에서 막 그 시란 표시가 막 와서 좀 그냥 가 하니까 아 쉬어가라고 그래서 한숨이 휴게소 쉬어가고 그랬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차는 거의 몸의 한 부분인데 이제 내가 차를 타고 다니는 시간이 많으면 제가 이제 그 자동차를 이거 저 우리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아닌 사람이 제 운전을 맡겨줬는데 제가 목회자를 하기로 고집한 것이 전 이제 시간을 많이 이제 절약해야 하기 때문에 1년에 자동차 안에 있는 시간이 700시간이에요. 700시간이면 하루에 2시간 정도 자동차 안에 있다고 봐야 돼요. 그건 이제 어떻게 계산하냐면 1년 동안 쓰는 속도, 거리하고 평균 속도를 내면 몇 킬로가 나오고 그러니까 1년에 그 속도를 예를 들어 몇 킬로를 달리는데 그 몇 시간이거든. 그래서 계산이 700시간인데 제가 700시간이면 하루에 자동차 안에 있는 시간이 2시간이에요. 그래 하루에 24시간 가운데 2시간을 자동차 안에 있는데 이 자동차 안에 있는 시간이 하루에 나에게 12분의 1이 하루에 자동차 안에 있는 시간이니까 자동차 안에서도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제일 처음에 박영주 목사를 불러가지고 영주 제가 조카라서 홍수한 것지만 보니까는 영주야 하고 이름도 부르고 내가 그러는데 운전을 같이 하자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동차하고 나하고 원리를 정확히 알고 하면은 자동차 훨씬 내 몸과 다름없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차를 타고 다닐 때하고 걸어 다닐 때하고 비교해 보면은 거의 제가 사는 삶에 차가 없이 이런 일을 한다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일단 비행기 없이 아주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차피 비행기가 비싸 비행기표를 사야 하고 차를 타야 돼요. 만약 내가 차가 없다면 비행기가 없다면은 외국에 가서 집회하거나 그런 거의 불가능했을 거예요. 비행기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 뭐야 지중해를 지나는데 14일 걸리는데 저는 비행기 타고 지중해 걸리는데 한 시간 채 안 걸리거든요. 그렇게 편리하게 바울은 이스라엘에서 출발해가지고 예루살렘 출발해서 로마까지 가는데 그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전 비행기 타고 가면 금방 갈 수가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대와 전 세계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기는 비행기를 타야 하고 비행기와 상대를 잘 알아야 하고 비행기도 많은 걸 알게도 지식도 많이 갖게 됐어요. 새로 나오는 신종 비행기는 A380 같은 비행기는 아주 비행기가 커요. 그리고 급할 때 저들이 한 번씩 타는 비행기는 전세 비행기를 타는데 그 전세 비행기는 비행기가 조그만한데 보통 우리 비행기가 타는 높이가 보통 12,000m의 속도의 보통 높이에서 비행기가 나르는데 그 비행기는 작은 비행기는 내가 계기를 못 봐요. 얼마인지 모르지만 현재 우리가 타는 비행기보다 배는 더 높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배를 더 올라가면 어떤 일이 냐면 공기가 아주 적어집니다. 그런데 12,000m 배 한 3만m 정도 올라간다면 거의 대기권에 가깝지는 않지만 거의 가까이 되는데 공기가 아주 희박하기 때문에 비행기가 공기가 마찰을 거의 안 느낍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를 제가 그 케냐에서 저 어디죠? 거의 한 4시간 20분 걸리는 거리를 가는 보통 비행기는 그 비행기는 2시간 20분 만에 갔어요. 얼마나 빨리. 그때 이제 제가 말라위 대통령을 만나고 회의하고 일이 너무 많고 저녁에 또 와서 설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 그 비행기를 이제 대지를 8인승을 같이 타고 간 우리 8명 같이 갔는데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비행기가 속도를 전 모르겠지만은 그냥 방 안에 앉아 있는 것처럼 전혀 흔들림이 없고 아주 고요해요. 이건 이제 고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그 공기 마찰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어차피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관계를 갖지 않고 지날 수는 없어요. 그럼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계획을 하면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하고 나하고 한 마음이 돼요. 한 마음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다 해줘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게 없어요. 모든 일을 도와줘요. 전 1962년도 구원을 받고 성경 읽기 시작했습니다. 자주 성경 한 30분쯤 읽었을 때 성경 전체의 윤곽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자체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게 됐습니다. 그러기 전에 저는 제가 인생을 다 실패를 했기 때문에 내 생각을 따라가면 나는 망한다는 걸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제가 신앙생활에 나를 믿는 그 마음을 부서터린, 깨터린 나를 믿는 마음을 버린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마음을 같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종종 목회자들이 사회 가면 굉장히 어렵게 일을 하는데 그 원인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 내 기본을 부서터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한다는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내가 있는 모든 생각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 많고 틀렸다는 걸 알고 마음을 딱 부서뜨리면 내 기본 생각이 맞더라면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게 되고 하나님과 나와 마음이 하나 같이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요. 모든 일을 해요. 내가 여러분 기가 아프도록 하니까 최요한 이야기인데 최요한이가 증간에 쏘여서 독이 심장까지 갔어요. 그 혈압이 떨어지는 거의 죽어가는데 그때 이제 최요한이가 증간에서 혈압이 떨어 죽어가는데 그때 최요한이 혈압이 20이었고 체온이 17도였어요. 그런데 지금 맥이 뛰긴 뛰도 이 사람 거의 죽은 거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라이베리아에서 지역장인한테 전화했어요. 막 엉엉을 목사님 최요한이가 죽어가요 죽어요. 이 사람아, 좀 차분하게 이야기를 좀 해. 울지 말고. 목사님 하면서 막 주의한테 요한이가 정말 속에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의사는 길 가에 두세 시간도 못 간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들었어요. 제가 문혜진이가 가나에서 허리를 다쳤을 때 문혜진이 구출하기 위해서 아랍에미레이트하고 막 싸우고 그 다음에 루프트 한자고 얘기해서 정말 그 문혜진을 독일까지 그 앉지 못하는 사람 이제 침대를 비행기 침대를 만들고 싣고 와서 이제 독일에 수술할 그 과정들을 지금도 막 생생하게 알거든요. 근데 문혜진이가 허리를 다쳐 척추가 일번뼈가 부러져서 신경이 두절돼서 한평생 걸을 수 없다는 그 위치에 됐는데 제가 이제 부모님한테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해야 돼요. 형제 자매들이 자 이거 찾아가서 얘기를 해야 하나 부모님들이 막 화내고 그걸 어떡할 막 그러더라고. 그래 아이 그렇지 않아 내가 전화하겠다고 전화를 했어요. 문혜진이 엄마세요? 예, 저 박옥수 목사입니다. 예. 죄송한 이야기를 드려야 하는데 혜진이가 가나에서 높은 데 떨어졌어요. 척추 1번뼈가 부러졌어요. 빨리 한국으로 태워가 올라오는데 가나에서 한국에 제일 빨리 오는 비행기가 아랍에미레이트 항공사인데 비행기에서는 안 태워주려고 그래요. 우리가 사정을 했거든. 그런데 환자가 의자에 앉을 수 있느냐 앉지 못하면 그러면 못 태운다. 단가 만들어가지고 복도에 아, 우리 규정은 절대 없다.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사냐 안 되고 바로 이제 제 루프트 환자였나. 루프트 환자는 가나에서 한국으로 바로 오는 게 아니고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거쳐서 와야 돼요. 루프트 환자에서 전화를 했더니 내일 태워다 주겠다는 거예요. 왜 오늘 안 됩니까 하니까 독일에서 이미 가나로 가는 비행기가 출발을 했다. 그 출발하기 전에 얘기해야 갈 때 침대를 싣고 가서 의자 14개를 뜯어내고 거기다 침대를 장착하고 그래 와야 하기 때문에 오늘 내일 해주겠다. 그 연락을 받아. 문혜진 엄마한테 그래서 지금 내일쯤 비행기 타고 독일로 갈 것 같아요. 문혜진 자매 엄마가 막 울면서 막 소리 우는 게 아니고 너무 차분하게 목사님 아무래도 목사님이 나보다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모든 문제 목사님이 알아서 나한테 묻지 말고 목사님 딸처럼 해주세요. 너무 고마워. 막 엄마가 울고 막 이제 한편은 거치도 못한다고 하는데 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제가 바로 독일에는 근호선 목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는 자네 어디 있느냐 물어보니까 게팅겐에 있대요. 왜 게팅겐에 있어? 프랑크푸르트에 안 있고 여기 뭐 행사가 있어 왔답니다. 아 그래 지금 빨리 프랑크푸르트에 가서 이제 그 독일 형제하며 다 모아가지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시내에서 척추 수술 제일 잘하는 병원을 알아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비행장에다 앰뷸런스를 대기시켜라. 그리고 우리가 가나에서 찍은 엑스레이하고 그 저 뭐야 문서를 다 보낼 테니까 바로 엑스레이 가서 찍지 말고 그 사진 보고 바로 수술에 들어가도록 해라. 비행기가 딱 내리면 아무도 못 내리게 하고 혜진이 먼저 앰뷸런스 태워가지고 그래서 수술해라.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제 혜진이 엄마를 그 프랑크푸르트로 보냈어요. 이제 그런 이제 막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제 그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 이제 우리 힘으로 전혀 불가능한데 내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 뭐냐면 내가 어떤 막 급히 내가 뭐 대전에서 서울로 올라간다든지 안 그러면 이럴 때 요즘은 KTX나 아니면 저 뭐 고속버스나 뭐 택시가 차가 좋지만 차가 빨리 있어야 타고 가듯이 이제 그런 게 필요한데 저들이 그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 손길이 이제 필요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라고 기도를 드려요. 그런 건 그 과정은 다 해요. 근데 그 과정에 기도를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내 마음이 안심이 되고 평안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해결하지 안 될 것 같은 이제 이야기하고 될 것 같은 내 마음에 막 그래서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때 이제 사탄은 있는 힘을 다해서 내 마음에 소리를 질러요. 될 게 따로 있어. 이건 안 돼. 웃기지 마. 이따 생사람 잡아. 차라리 이렇게 안 하는 게 좋고 정상적으로 하는 게 좋아. 그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없는 차이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탄은 계속 안 될 것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어떤 자매가 왔어요. 그 자매는 이제 장사를 하는데 외국에서 물건을 사다가 장사를 하는데 이 자매가 몇 분이나 이제 그 세금을 다 안 내고 누락시켜 보고하고 그 다 걸렸어요. 세관에 걸려가지고 어려운 문제가 생겼는데 그 자매가 저한테 찾아와서 그 어려운 일을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때 나라도 세금을 좀 누락하고 잘 안 들리키에 잘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음 일어나려고 하는데 제가 목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내 생각을 이야기해서 안 되는 거예요. 이 자매가 장사라는 자매인데 하나님의 은총 있고 하나님 믿는 마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걸 기뻐하지 아니하시니까 정직하게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그럴 때마다 나도 인간인데 그 세금을 다 내면 너무나 어렵겠다, 좀 적게 내서 좋겠다 그런 방법을 쓰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가며 하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면 복을 준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자매에게 얘기해, 자매야 내 이야기를 들어라. 하나님이 자매를 축복해 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데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인간의 방법을 하나님만 의지해라. 솔직하게 지금까지 있던 모든 걸 그대로 이야기를 해라. 자매는 저를 목사로 믿어요. 그대로 했어요. 단 아무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는데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세관에서 벌금 물리고 추징금 물리고 해서 다 합하니까 벌금이 7억이 나와서 조그마한 가게에서 저도 막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내가 볼 때 한평생도 그 장사회가 7억 다 못 갚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신기한 것은 자매는 너무 평안해 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 이런 목사님이 계셔서. 그 내가 목사님 말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 할 수 너무 행복하다 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현재 몇 년 됐는데 분납하기로 돈이 너무 많아서 해서 냈는데 아직도 치료를 다 못 갚았어요. 근데 자매가 굉장히 어려워 고통스러워 할 줄 알았는데 그런 장사하는 사람 가운데 이 자매만 그렇게 해요. 거기에 정확하게 세금을 내고. 그러니까 이 자매를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그 업계에서 얼마 지난 뒤에 큰 기업들이 이 자매는 믿을 만한 사람이란 거죠. 믿을 만한 사람, 속에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큰 기업과 같이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회사가 뭐 금방 상상할 수 없이 큰 회사가 됐어요. 지금 그때는 뭐 자기 혼자 한 사람 한 두 명 데리고 외래 했는데 종업원들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규모가 커지고 수입이 많아지니까 지금도 벌금은 다 못 가면 몇 년 나누어서 갚는 거니까 이 자매가 감정이 너무 귀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그게 다른 거예요. 이제 그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사단이 우리에게 잔꾀를 주어가지고 막 이래 이래 하면 돈을 벌 그런 마음을 막 일으켜요. 제가 통신훈련소에서 군생활을 3년 동안 했는데 그때 제가 통신훈련소에 있을 때 제가 고시과에 근무를 했어요. 물론 그런 모든 걸 장교들이 하지만 전부 우리 이제 병사들이 다 처리하는데 우리 통신부대는 매주에 3개 클래스가 정기적으로 졸업을 하고 어떨 때는 4개 클래스, 5개 클래스가 졸업을 해요. 통신훈련소를 마치고 다른 부대한테 좋은 부대 가려고 할 때 다 좋은 부대 가고 싶어 해요. 남은 생을 군생활 하니까. 우리 훈련소장이 무슨 계획을 세우면 1등에서 5등까지 한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자가 가도 부대 가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 매주 토요일에 육군본부에서 우리 부대에 연락이 와요. 이번에 ROC 몇 기 몇 명 가운데서 몇 명은 어디로 몇 명은 어디로 몇 명 쫙 그게 내려와요. 거기서 이제 제일 좋은 걸 찾아갈 수 자기 1등 5등까지 하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5개 클래스에 졸업하면 매주 25명을 좋은 데로 보낼 수 있는 부정한 방법이 제게 있어요. 왜 제가 꼴찌를 1등 만든 건 하도 어렵지 않아요. 채점한 데 지우개를 지워가지고 연필로 고쳐서 1등 만든 걸 빨간 잉크에 펜 찍어가지고 101등을 만들어가지고 올리기만 하면 되는데 부대의 교육생들이 그걸 다 알아요. 그래서 한번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도와달라고 1등 만들어 달라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그 통신훈련소에서 근무하면서 계산해 보니까 그때가 66년도인데 68년도 제대를 했는데 제대할 때가 제가 돈을 잘 벌면 그 당시 돈으로 1억 정도의 돈을 벌어서 나올 수가 있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100억을 가져도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 내게 유익될 게 없다고 생각해서 한 번도 하나님 보는 앞에서 부정한 방법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교육생들이 와서 노골적으로 저한테 와서 부탁을 하고 돈을 주려고 하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한번 우리 부대에 이제 교관 대위가 와서, 야, 박옥수 목사, 박옥수, 상병, 예. 하루씩 몇 번 1등 만들어 하고 말을 해요. 제가 웃으면서, 대위님 저 그렇게 못합니다. 그 사람, 해, 이 새끼야! 그래요. 대위님이 하시죠. 너 죽으려고 환장했어? 대위님 그러지 마십시오. 내가 이거 교수부장한테 보고하면 대위님 한편 군생활 어려워집니다. 나 절대 보고 안 합니다. 대위님 어렵게 안 할 테니까요. 대위님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자식이 진짜, 대위님 나 예수 믿는 거 아시죠? 내 동생이 와도 나 그래 못 해줍니다. 한 번도 그렇게 안 했습니다. 저 못 합니다. 이 새끼가 죽으려고 환장을 했어. 이제 사실 우리는 직급이, 개그원 납치 직급이 우리 본부요원이니까 함부로 하진 못해요. 제가 천억을 가져도 예수님 수습하게 하고 유익될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렇게 살아온 것이 재판을 받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만약 손끝만큼도 부정이 있었더라면, 그 자매가 속이고 앞으로 잘할 수 있는데, 제가 목사라고 제 얘기를 듣고 다 그대로 했어요. 벌금이 7억 떨어졌을 때 하늘이 노랗겠죠. 하면, 아니요, 나 하나님 따르고 싶어요.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섭섭하게 하기 싫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내 말 듣고 7억이 떨어졌는데 내가 7억 갚아줄 능력도 없고 어려운데, 자매가 한 번씩 와요. 어떤 기업에서 큰 백화점에 이번에 일을 하는데 자기 같이 들어가자고 그런대요. 그 얘기 하니까요, 목사님 돈 막 너무 잘 팔리게 돈을 무지무지 잘 벌어요. 하여튼 하나님을 이 자매는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은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큰 기업을 만들었어요.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을 정확히 믿어가면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됐다고 생각을 해봐요. 저는 사도행 13장 22절 읽다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하고 마음이 하나 된 사람은 이새의 아들 다윗밖에 없었어요. 다윗은 양치기였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서 왕이 되게 하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를 부흥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여한 일은 정말 유명한 왕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 고의적으로 알면서도 내게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거스리거나 거짓말하거나 잘못한 사람이 참 많아요. 바보 중에 바보예요. 만일에 여러분이 오늘 아침 누군든지 불문하고 1차적으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 한 마음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행할 때 조금만 속이면, 내 양심이 조금만 눈을 감아주면 무지막지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돈의 욕망이 많고, 근데 욕망이면 쉽게 그런데 빠져들어가요. 저는 제가 군대에서 3년 동안 살면서 악국도에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장마에 도우신 하나님, 군대에서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뭘 하고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명예나 권세나 재물이나. 왜 하나님을 서슴하게 해야지? 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해야지? 왜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다른 마음을 갖게 되지? 너무너무 바보스러운 일이에요. 바보스러운. 하나님이 제가 일하는 동안에 딸을 낳고 아들을 낳았는데, 어느 날 내가 마음에 생각해, 하나님, 우리 은숙이 영국이 내가 키우는 거다고 하나님 키우는 누가 더 잘 키우겠습니까? 난 아버지 사표 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은숙이 영국이 키워주십시오. 우리 딸하고 아들이 자라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섬세하게 우리 딸과 아들을 지키고 이끌어가는 걸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나이가 많아졌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단에 올라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한국에서 내 나이 때 강대나서 이야기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어떤 사람이 비난하면서 박옥수 목사 자기 아들을 후계자로 세우려고 한다고 그런 뒷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내 아들이 훌륭한 일을 해서 하나님으로 되어져야지, 후계자의 자격이 없는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후계자로 세웠다면 내 아들은 반드시 망하는데, 내가 미쳤다고 그런 일을 해요? 말도 아니니. 명성교회 문제 우리가 볼 때 참 가슴 아픈 게, 내가 아버지 같으면 야 꼭 명성교회 가야 딴 교회 가도 되는데 왜 교회 다 문을 이렇게 소란 부르 그러냐.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나 나가겠습니다. 딴 교회 가겠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 욕망 하나를 버리지 못해서 교회가 혼란하고 싸움을 하고 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 교회 가면 산산조각이 나고 싸움하고 그래가지고 받는 피해가 얼마나 큰데, 목사가 진짜 교회를 사랑한다면 아 내물러 가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지요. 우리 화목합시다. 죄송합니다. 다른 게 서로라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런 목사님이라면 사람들이 전혀 생각 없이 그 눈앞에 이익만 따지는데 사탄에 쏟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잘나지 않아도, 똑똑하지 않아도, 공부 많이 안 해도, 인물 못생겼어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무슨 짓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를 돕는 게 크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면 하나님 모든 것에 여러분에게 은혜와 축복을 다하실 겁니다. 그 돈 그 몇 푼 그게 세상 사람들은 돈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돈으로 할 수 없는 일 얼마든지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저와 같이 계셔서 제가 어려울 때 어떤 때도 저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돌보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주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이번에 한번 이렇게 하면 이러면 돈을 벌겠고 그때 유혹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몰라요. 만일에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으면 여러분 이 우주의 지극히 적은 숫자 가운데 하나님 사랑받는 아들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 아들이 다섯 명 있는데 첫째 아들은 세상에 돈의 욕망을 많이 가지고 명예욕을 가지고 둘째는 그런 셋째 그런데 마지막 막내 아들 하나가 하나님만 위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이 막내에게 제일 못난 아들에게 잘난 아들보다 더 좋은 복을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주십니다. 주십니다. 저는 어릴 때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거의 돈을 안 쓰고 살아요. 저는 30년 전이나 20년 전에 지금이나 돈 쓰는 방법이 똑같아요. 내가 행령했다 너무 참 웃기는 이야기예요.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내가 왜 하나님을 섭섭하게 합니까?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나쁜 짓을 해서 하나님을 섭섭하게 합니까? 무슨 유익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읍시다. 자, 우리는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오셨어요. 나사로가 살았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사로가 병드는 걸 보고 누이들이 사람 보고 선생님 사랑한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럼 빨리 와서 고쳐줄 줄 알았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오 하나님 영광을 위한 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 듣고 마르다 마르다 오빠가 안 죽을 줄 알았는데 병이 점점 꼴꼴하고 죽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뒤에 베다니에 왔어요. 마리아는 너무 섭섭한 거예요. 우리 오빠 살았을 때 와서 살려주면 고쳐주면 되는데 죽고 난 뒤에 뭐하러 와 싶어서 예수님 와도 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집에 있었어요. 마리아는 좀 이성적인 여자라서 나가서 예수님 맞았어요. 마다 예수님 만나 처음에 한 이야기가 선생님이 여기 계실 때 내 오라비에 죽지 않았겠나이다 그래서 그 말은 선생님이 안 와서 오빠가 죽었다 그 이야기예요. 왜 오빠가 살을 때 안 오고 죽은 뒤에 뭐 하려고 왔나 그 습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제 거기서 마리아하고 마르다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막 부딪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랬어요. 마르다는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죽어 썩어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살아. 마지막 날 부활에 나 살 줄 믿나이다. 예수님아 나는 부활의 생명에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 믿는 영원 죽음을 맛보지 않니 네가 이것을 안 믿느냐? 예, 믿습니다 하면서 할 말이니까 마리아에 가서 선생님 오신 너를 부르신다 하면서 와서 마리아가 이제 또 예수님 앞에서 똑같이 주께서 얘기하실 때는 내 오라비 죽지 않았겠나이다 그 말은 왜 죽고 난 뒤에 뭐하러 왔느냐 그런 뜻이 있어요. 예수님 무덤에 갔어요. 무덤에 돌문이 딱 닫혀 있는데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어요. 마르다가 뭐라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어 냄새가 나나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나 마르다가 가진 마음은 병든 오빠를 예수 고칠 수는 있지만 죽어 썩어 냄새난 오빠는 못 살릴 줄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네 오라비가 살리라고 하는 예수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아, 예, 오빠가 살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빨리 살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나갈 텐데 예수님의 말씀 네 오빠가 살리라 했는데 마지막 날 부활이나 살 줄 믿나이다. 그건 사탄이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마르다에게 마리아에게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딴 건 다 몰라도 내가 생각하는 이 생각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가 다른가 그걸 봐서 예수님의 마음하고 다를 때는 그걸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 여러분 마음대로 살았지 몰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아무리 부족한 사람 세계 최고가 됩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그게 예수님. 예수님 마르다에게 뭐냐,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어요. 누가 말했습니까? 누가 말했어요? 예수님 누구에게? 마리아 마르다에게 그랬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거기서 우리가 왜 그렇게 못하느냐 하면은 사탄은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더 좋은 방법, 자기 방법 쓰라고 가르쳐줘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사탄의 방법 갖다가 신앙도 파괴되고 삶도 파괴, 다 문제가 일어나요. 그러나 만일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내 죄를 사하신 것만 믿지 말고 내가 닥친 모든 문제에 주님은 나와 같이 계시고 이를 돕고 계시며 나를 버리지 않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면 놀라운 일들이 나옵니다. 최요한이가 제가 아팠을 때, 죽어갈 때, 남경영 목사가 죽어갈 때, 김충환이가 죽어갈 때, 김윤옥 자매가 암에 그 참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나 박옥수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믿으면 예수님이 일하신다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요한이 같은 경우에는 최수연이 이런 경우에 거의 기적적으로 사람들이 살아난 겁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아주 위기에 닥쳤을 때 사탄은 우리 불안한 마음을 주니라 만들까 하고 막 이 세상 방법을 써게 내 방법을 써게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럼 다 거의 속아 넘어가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의 지혜보다 예수님을 더 믿느냐?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방법이나 수단보다 예수님을 더 믿느냐? 그거 하나 배우면 여러분 뭘 해도 예수님 도우셔 성공하고 복되고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저는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이 성경에 확실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걸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 선교학교를 시작하고 전도자를 양성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고 전도자 말 다 잘 듣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복음 일을 계속해왔습니다. 제가 위장이 나쁠 때 고쳐주시고 심장 나쁠 때 고쳐주시고 여행할 때마다 지키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주 어떤 일 앞에 하나님 의심하지 않습니까? 자주 어떤 일 앞에 두려워 인간 방법을 쓰지 않습니까? 그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래 좀 유익될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일하는 걸 다 막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러 왔습니다. 살린 사람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마리아 마르다 마음에 예수님 믿는 믿음이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님 내 오라비가 산다 그래도 그걸 믿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가지는 모양을 발견했어요. 예수님 나사로도 살리지만 마르다나 마리아가 자기 판단보다 예수님을 더 믿는 사람이 돼서 자기가 볼 때는 오빠가 죽어 썩어서 못 살아날 것 같지만 예수님이 살아나는 걸로 믿는 그런 사람이 돼 더 가깝게 영적으로 교류하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예수님 마리아 마르다에게만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예수님 믿긴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 가능하게 보이는 건 믿지만 진짜 안 될 건 안 믿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비슷한 사람이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성경 이거를 기록한 것은 마리아와 마르다 같은 사람이 있는 걸 보고 올바른 믿음을 갖게 하라고 성경에 이거를 기록한 것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내가 볼 때 될 만한 건 믿고 안 될 만한 건 안 믿고 그래서 좋습니다. 제가 잊어버리겠습니다. 하나님도 잊어버린다고 합시다. 이제부터 여러분 생각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십시오. 여러분 보시기 어떠하든지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고 성공하도록 이끌어가 주실 걸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리아 마르다가 나중에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아, 내가 이 믿음을 하는 영광을 보니까 오빠 살아있구나. 문을 열었어요. 돌문을 열었어요. 그때 나사로 살아나오면서 말할 수 있는 기쁨과 은혜를 얻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많은 일에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믿지 않고 주저하고 있는 걸 많이 봐서 하나님 이 성경을 통해서 마리아 마르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이 돼서 여러분 마음에 오빠도 살아나고 사업도 살아나고 여러분 자식도 더 잘 살아나고 모든 게 복되고 은혜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보조 은혜 베푸게 하나님과 우리 마음이 같은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마음으로 내 육신의 욕망을 따라한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수가 없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가깝고 사랑하는 것 같지만 자기 생각이 맞을 때 따르고 맞지 않을 때 따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예수님 말씀을 믿었을 때 오빠가 사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 크고 적은 모든 문제 예수님으로 아름답게 되고 나사로가 살아나는 큰 역사가 저들 삶 속에도 역사하게 되기를 빕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